VOA 세계 뉴스입니다. 제43차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아세안 정상회의가 오늘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개막했습니다. 올해 의장국인 인도네시아는 이번 회의에서 성장의 중심지로서의 아세안과 역내 통합 등을 주제로 행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이날 개회사에서 아세안을 대형 선박에 비유하면서 비록 폭풍우 속을 항해해야 하지만 우리는 지도자로서 이 배가 계속 항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조코 위 대통령은 또 아세안은 역내 수억 명 인구에 대한 중요한 책임이 있다면서 평화와 안정, 번영을 함께 이루기 위해 우리는 이 배의 선장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점점 늘고 있는 국제 현안들을 해결하기 위해 아세안은 통합을 이뤄야 하며 보다 과감하고 민첩하며 장기적인 전술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미얀마 군정의 민간인들을 겨냥한 탄압 등 미얀마 상황이 주요 의제가 될 전망입니다. 레트노 마르수디 인도네시아 외교장관은 이번 정상회의에서 지난 2021년 4월 채택된 미얀마 5개항 합의 이행 여부가 검토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상회의에서는 중국과 말레이시아, 베트남, 필리핀 등 아세안 회원국들이 마찰을 빚고 있는 남중국해 내 영유권 분쟁도 집중적으로 논의될 전망입니다. 이번 정상회의는 모레까지 이어집니다. 차이잉원 타이완 총통이 오늘 아프리카 내 유일한 수교국인 에스와티니, 옛 스와질랜드를 방문했습니다. 차이 총통은 이날 에스와티니 행에 앞서 공항에서 행한 연설에서 에스와티니는 친숙한 오랜 친구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세계를 향한 타이완의 발걸음은 멈추지 않을 뿐 아니라 우리는 세계가 타이완의 꾸준한 힘을 영원히 볼 수 있도록 더욱 단호하고 자신감 있게 전진을 계속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차이 총통은 사흘 일정의 이번 방문 기간 옴스와티 3세 에스와티니 국왕과 회담할 예정입니다. 또 에스와티니 독립 55주년 기념식에 참석하고 양국 간 수교 55주년을 기념할 예정입니다. 타이완이 외교 관계를 맺고 있는 나라는 중미 국가 벨리즈와 서태평양 국가 나우루 등 전 세계 13개국에 불과합니다. 중국은 타이완과 수교한 나라들의 타이완과의 단교와 중국과의 관계 정상화를 요구해왔습니다. 이란이 무기급 고농축 우라늄 생산 속도를 늦추고 있다고 국제원자력기구가 어제 밝혔습니다. AP통신 등 주요 언론은 어제 IAEA가 정기이사회에 앞서 회원국들에 제출한 보고서를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습니다. 보고서는 이란이 최대 60%까지 농축된 우라늄을 121.6kg 비축하고 있으며 이는 2021년 이후 가장 더딘 증가세라고 밝혔습니다. 이란의 이 같은 움직임은 미국과의 긴장 완화를 위한 신호일 수 있다고 AP통신은 분석했습니다. 이란의 60% 농축 우라늄 비축량은 지난 5월에는 114kg, 2월에는 87.5kg이었습니다. 미국과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 그리고 독일은 지난 2015년 이란이 핵 프로그램을 중단하는 대신 경제 제재를 일부 해제하는 내용의 포괄적 공동행동계획에 합의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2018년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합의에서 일방적으로 탈퇴한 이후 이란은 우라늄 농축 수준을 높여왔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이 전략상 요충지인 도네츠크주의 바흐무트 주변 지역 3제곱킬로미터가량을 지난주 탈환했다고 한나 말랴르 우크라이나 국방차관이 주장했습니다. 말랴르 차관은 어제 텔레그램을 통해 반격에 나선 우크라이나군이 지난 5월 러시아군이 점령했던 이 지역을 탈환했다며 자포리자 남부지역 진격도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이 도네츠크와 자포리자 등 최전방 부대를 시찰하고 장병들을 격려했다고 우크라이나 대통령실이 밝혔습니다. 대통령실이 이날 공개한 영상에는 젤렌스키 대통령이 동부 도네츠크와 흑해와 통하는 아조프해로 향하는 길목 자포리자 지역의 전방 부대를 방문해 병사들에게 훈장을 수여하고 야전병원을 시찰하는 모습 등이 담겼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동 중이던 열차에서 행한 연설에서 전자전과 관련한 내용 등 일선 장병들의 의견을 진지하게 받아들였다며 이를 사령부에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러시아 방공망이 모스크바를 향해 날아오던 드론들을 이스트라와 칼루가 상공에서 격추했다고 세르게이 소비아닌 모스크바 시장이 오늘 텔레그램을 통해 밝혔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시영입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9월 5일 화요일 VOA News Today 2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미국 백악관은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러시아 방문에 관한 정보를 입수했다고 밝혔습니다. 미 국무부는 북한과 러시아의 연합군사훈련 논의 가능성을 비판했습니다. 한국 정부도 북한과 러시아 사이에 국제평화를 해치는 군사협력이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국제사회의 평화, 안정을 해하는 북한과의 군사협력은 이루어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미국과 한국 간 구체적인 경제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미국 정치인들의 방한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전 지역 대체로 맑은 가운데 한때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최저기온은 7도에서 22도, 최고는 23도에서 33도,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0.5 내지 2m, 서해 앞바다 0.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 정부가 북한과 러시아의 무기 거래 협상이 진전되는 것을 계속 경고해 온 가운데 이번에는 김정은 위원장이 러시아로 건너가 협상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유럽연합과 뉴질랜드, 스웨덴 정부는 두 나라의 거래 가능성을 강하게 규탄했습니다. 김진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뉴욕타임스 신문은 김정은 위원장이 무기거래 협상을 위해 기차를 타고 러시아를 방문해 푸틴 대통령을 만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러시아는 포탄과 대전차 미사일을, 북한은 인공위성과 핵추진 잠수함의 첨단 기술, 그리고 식량을 바라고 있으며 김 위원장이 10일부터 13일까지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리는 동방경제포럼에 참석하는 것이 계기가 될 전망이라는 것입니다. 백악관은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9월 러시아 방문 가능성에 대한 뉴욕타임스 보도와 관련해 가능성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NSC의 에이드리언 왓슨 대변인은 VOA의 관련 질의에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이 평양을 방문해 북한이 러시아에 포탄을 판매하도록 설득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김정은이 러시아에서 지도자급 외교적 접촉을 포함해 이러한 협상을 이어갈 것을 기대한다는 정보를 입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이 러시아와의 무기 협상을 중단하고 러시아에 무기를 제공하거나 판매하지 않겠다고 한 공개적인 약속을 준수할 것을 촉구한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유럽연합 EU는 러시아의 전쟁 노력을 어떤 방식으로든 지원하지 말 것을 북한에 거듭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피터 스타노 EU 대변인은 VOA의 논평 요청에 국제법과 UN 헌장을 명백히 위반한 러시아에 우크라이나에 대한 불법적이고 도발적이며 정당화할 수 없는 침략 전쟁을 가장 강력한 용어로 규탄한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UN 안보리 결의 1718호, 1874호, 2270호는 북한의 군사장비 수출입을 금지하고 있다며 EU는 북한이 한반도의 지속가능한 평화와 안보로 가는 길인 UN 안보리 결의와 이에 따른 의무를 존중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스타노 대변인은 아울러 북한 단체와 러시아 정부 또는 민간 군사기업 간의 모든 무기 거래는 러시아 스스로가 공동 작성한 UN 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며 북한의 불법적인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데 사용할 자금을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영어권 5개국 간 기밀정보 공유 동맹인 파이브아이즈 일원인 뉴질랜드도 제3국에 의한 러시아 무기 공급에 대해 우려한다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뉴질랜드 외교부는 VOA에 보낸 대변인 논평에서 다른 많은 국가들과 함께 러시아에 대한 무기 및 기타 전략물자 공급을 금지했으며 다른 모든 국가들도 같은 조치를 취하도록 권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파이브아이즈는 공산권과의 냉전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과 영국이 1946년 협정을 맺은 것이 시작이며 뉴질랜드와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올해 6월에는 수출 통제에 협력하기로 합의하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군사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 이중 용도 품목과 국가 안보를 위협할 수 있는 품목의 수출과 기술 이전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208년간의 외교적 중립 노선을 공식 종료한 스웨덴은 VOA에 전한 외교부 논평에서 북한에서 러시아로 무기가 전달된다는 우려스러운 정보에 주목하고 있으며 해당 사안을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EU 및 파트너와 협의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불법 침략을 지원하는 국가나 조직에 대한 정보에 계속 대응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스웨덴은 최근 13번째 무기 지원 패키지를 밝혔고 이를 포함하면 스웨덴이 우크라이나에 제공한 무기는 18억 달러 규모에 달합니다. 앞서 스웨덴 울프 크리스테르손 총리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만난 뒤 자신의 SNS에 우크라이나의 미래뿐만 아니라 우리 대륙 전체의 미래가 달린 삶과 죽음의 문제라며 군사적, 인도적, 경제적 지원을 계속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북한과 러시아 간 무기 거래에 대한 논의가 북러 정상회담으로 확산되는 기류 속에 전 세계의 규탄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VOA 뉴스 김진입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과 러시아 정상이 군사협력을 논의하는 회담에 나설 가능성이 제기되는 데 대해 국제평화를 해치는 군사협력이 이뤄져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필립 골드버그 한국주재 미국 대사는 북한과 러시아는 고립된 국가들이라며 이들의 밀착에 대한 중국의 이해관계는 다르다고 평가했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임수석 한국 외교부 대변인은 5일 정례 브리핑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이르면 다음 주 러시아를 방문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군사협력을 논의할 가능성에 대해 한국 정부는 북러 간 인적 교류를 포함한 한반도 정세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임 대변인은 또 미한 외교 당국 간 관련 동향에 대해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면서 북러 군사협력에 반대하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 어떤 유엔 회원국도 불법 무기 거래를 포함한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를 위반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특히 국제사회의 평화, 안정을 해하는 북한과의 군사협력은 이루어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임 대변인은 이와 함께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부 장관이 언급한 북러 연합훈련 가능성에 대해서는 러시아와 북한 간 협력은 관련 안보리 결의를 준수하는 가운데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뉴욕타임스 신문은 4일 미국 정부 관계자 등을 인용해 김정은 위원장이 이달 러시아 방문을 계획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오는 10일에서 13일 러시아 극동 블라디보스톡에서 열리는 동방경제포럼을 계기로 김 위원장과 푸틴 대통령 회동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러시아 매체들은 5일 북한과의 연합훈련이 당연히 논의되고 있다는 쇼이구 국방부 장관의 발언을 전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고전 중인 러시아와 국제사회의 강력한 제재를 겪고 있는 북한이 대미, 대서방 공동전선 차원에서 상호협력이 절실해진 만큼 정상회담 가능성이 커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국의 북한대학원대학교 김동엽 교수는 북한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봉쇄한 국경을 다시 열면서 외교활동도 본격적으로 재개하는 양상이라며 러시아와의 밀착이 두드러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탄약이나 구형미사일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러시아로부터 첨단 군사과학기술의 이전 같은 것도 필요할 것이고 또 이런 군사기술의 협력뿐만 아니라 식량과 에너지 지원도 분명히 받을 수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놓고 본다면 이거는 장관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최고 지도자 간의 어떤 만남을 통해서 조금 더 확실해질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북러 정상회담이 성사될 경우 이는 미한일 3국 간 안보 공조를 준동맹 수준으로 격상시킨 지난달 캠프 데이비드 미한일 정상회의에 대한 맞대응 차원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북러 정상회담이 미한일 안보협력 강화를 자국에 대한 포위 전략으로 보고 있는 중국과 함께 미한일에 대한 북중러의 본격적인 대결 구도의 신호탄이 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홍민 박사입니다.
한미일 또는 한미가 동북아에서 확장억 재력을 강화하고 대중국 포위, 대러시아 포위를 하고 있는 전선을 좀 더 분산시키고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전선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외교적으로 북한과도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다는 것을 정상급 수준에서의 외교 행보를 통해서 메시지화시키는 것이 상당히 이제 한미일을 압박하는 데 있어서 주요하다라고 이제 보는 것 같아요.
필립 골드버그 한국주재 미국 대사는 그러나 북러와 중국은 입장이 다르다고 지적했습니다. 골드버그 대사는 5일 한국외교협회 등이 주최한 초청연설에서 북한과 러시아는 고립된 국가라며 중국은 러시아와 무한한 우호관계에 대해 말하는 것과 관계없이 자국의 이해관계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골드버그 대사는 북러 관계는 중국과의 삼각관계가 아니라 북러가 고립되어 있다는 관점에서 봐야 한다고 부연했습니다. 북러 간 밀착은 국제사회의 제재를 받는 고립된 국가들 간 행동이고 미국 등 서방과의 관계를 무시할 수 없는 중국은 입장이 다르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미국과 전면적인 적대관계를 원치 않고 국제사회를 의식해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 방관하는 태도를 보여온 중국이 북러 군사협력에 적극 동참하는 데에는 부담이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박 교수는 북한은 러시아와의 밀착을 통해 과도한 대중국 의존도를 탈피하는 한편 중국을 자극해 북한과의 관계에 더 적극성을 보이도록 유도하는 이른바 시계추 외교를 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냉전 시기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이른바 시계추 외교를 계속했었죠. 특혜에 의해서 시계추 외교를 해서 양측에 경쟁시켜서 자신들이 원하는 최대치를 끄집어내는 지금도 약간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있어요.
하지만 북중러 연합훈련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최근 지상전력에 비해 존재감이 미미했던 해군기지를 이례적으로 방문하고 해상 무력 강화를 강조한 것은 북한 특유의 자주 노선을 수정해 중러와의 연합훈련을 준비하는 포석일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중러 입장에선 일본에 주둔하는 미군의 존재로 자신들의 태평양 진출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전초기지에 해당하는 동해로 나아가는데 북한과의 연합훈련이 실효성이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홍민 박사는 지난해 9월에서 10월 중러 연합훈련 기간에 북한이 전술핵 탑재 훈련에 나서는 등 낮은 단계의 공조를 보였고 올해 안으로 예정된 중러 등 5개국 다국적 훈련 시 북한 해군이 참가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또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북한의 재래식 무기와 탄약 지원이 절실한 러시아가 북한의 핵과 미사일 고도화를 위한 첨단 기술 이전 요구를 받아들일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민간 연구기관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문성목 통일전략센터장은 정상회담이 성사되면 관련 협상이 이루어질 것이라며 일정 수준에서 기술 협력에 합의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는 북한이 필요하고 북한도 러시아가 필요한데 협상 진행 과정에서 북한이 자기들에게 꼭 필요한 그런 기술 협력을 전제로 해서 러시아의 필요를 채우겠다라고 하면 그 과정에서 일정 수준 기술 협력이 이루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라는 그런 얘기죠.
북한으로의 무기 이전은 유엔 안보리 대북결의 위반입니다. 연합훈련과 관련해선 이를 직접 금지한 안보리 결의 조항은 없지만 훈련 과정에서 결의에서 금지된 물자 이전이나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 고도화에 기여하는 행위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한국 외교부 당국자는 상황 전개 등 과정에서 안보리 제재 위반 여부에 대해선 검토를 해봐야 할 것이라며 한국뿐 아니라 관련 동향을 우방국들도 주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영입니다.
미 국무부가 북한과 러시아의 연합 군사훈련 가능성에 양국 간 불법 군사협력을 지적하며 비판했습니다. 유럽연합도 양국의 군사적 결탁이 북한의 핵개발 자금을 쥐어줄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국무부는 북한과의 연합 군사훈련 개최를 시사한 러시아 당국자들의 발언에 대해 양국 간 무기거래 논의를 거론하며 러시아의 다급한 처지를 반영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4일 VOA의 관련 서면 질의에 부분적으로는 미국의 제재와 수출 통제의 성공으로 인해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작전을 지원하기 위해 북한과 같은 불량정권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우리는 이전에도 러시아가 북한으로부터 추가 군수품을 획득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북러 군사훈련 실시 가능성에 대한 즉답 대신 양국 무기거래의 위법성과 대응 전략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북한과 러시아 간 무기거래는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를 직접적으로 위반하는 것이라면서 우리는 북한에 러시아와의 무기 협상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우리는 러시아와 북한 간 무기거래 촉진 노력을 기울이는 개인과 단체를 폭로하고 제재함으로써 직접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우리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전쟁을 지원할 준비가 돼 있는 북한 또는 다른 국가로부터 군사 장비를 획득하려는 러시아의 시도를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폭로하며 이에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은 4일 북한과 연합군사훈련을 개최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고 타스, 스푸트니크 통신 등 러시아 언론 매체들이 보도했습니다. 쇼이구 장관은 이날 러시아 휴양지 소치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북한과의 연합훈련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왜 안 되겠는가, 우리는 이웃이라며 연합훈련이 당연히 논의되고 있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같은 발언은 알렉산드르 마체고라 북한 주재 러시아 대사가 지난 2일 타스통신과의 인터뷰에서 개인 의견을 전제로 러시아와 중국군의 연합훈련에 북한이 합류하는 구상이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힌 데 대한 질문에 답하면서 나왔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국가정보원도 이날 국회 정보위원회 회의에서 쇼이구 장관이 지난 7월 북한을 방문해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면담한 자리에서 북한이 중국과 러시아의 연합훈련에 참여하는 방안을 공식 제의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보고했다고 국회 정보위 여야 간사인 국민의힘 유상범,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간사가 브리핑에서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유럽연합 EU도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훈련 실시 가능성에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피터 스타노 EU 대변인은 이날 VOA의 관련 질의에 북한과 같은 국가에 의존하는 것은 러시아의 고립 심화와 이후의 대러 제재 조치의 실효성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EU는 러시아와 북한 모두 유엔 안보리 결의와 유엔 헌장 위반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스타노 대변인은 북한 기관들과 러시아 정부 또는 민간 군사기업 간의 무기 거래는 러시아가 스스로 공동 작성한 유엔 안보리 결의를 명백히 위반하는 것이며 북한이 불법적인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자금을 제공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이러한 무기 거래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불법적인 침략 전쟁을 지원하는 것이기도 하다고 비판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미국의 안보 전문가들은 북한, 중국, 러시아의 연합훈련 가능성에 대해 북한의 열악한 군사력이 변수라면서도 영내 안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미 한일 연대를 더욱 공고히 만들 계기가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로버트 스퍼 전 미국 국방부 부차관보는 북중러 3국 간 연합훈련 가능성에 대해 특별히 새로운 진전은 아니며 훈련이 현실화할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Well, look, I don't think that this is a particularly new development. We know that China, Russia, and North Korea have forged a informal alliance, if not a formal.
슈퍼저 부차관보는 4일 BOA와의 통화에서 북한과 중국, 러시아는 비공식적인 동맹이라며 연합훈련은 그들의 연대를 보여주고 서방에 대항할 방안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이 같은 진전은 북한과 중국, 러시아가 우리가 맞서야 할 연합체라는 점을 상기시키는 또 다른 징후라고 슈퍼전 부차관보는 덧붙였습니다. 러시아 스푸트니크 통신은 4일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부 장관이 북한과 연합훈련을 개최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한국국가정보원도 이날 국회 정보위원회 회의에서 지난 7월 방북한 쇼이구 장관이 당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면담에서 북중러 연합훈련을 공식 제안한 것으로 파악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브루스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이미 진행되고 있는 중러 연합훈련에 북한을 추가하기는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과 러시아, 북한의 연합훈련은 분명히 실시될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앞서 지난 6월 러시아와 중국은 연합 공중전략순찰훈련에 나선 데 이어 7월에는 연합 해상훈련을 벌였습니다. 베넷 선임연구원은 지난달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미한일 3국 정상회담에 대해 강한 불만을 토론한 북한과 중국이 그들만의 3국 관계를 형성하는 것은 다소 위선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It is interesting because both China and North Korea have complained very strongly.
이어 북중러가 연합훈련을 실시하면 미한일 또한 위협 대응 차원에서 연대를 강화할 것인 만큼 갈등과 대치 구도는 더욱 분명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데이빗 맥스웰 아태전략센터 부대표는 러시아가 북한에 제안한 북중러 연합훈련은 새로운 미한일 안보체제를 모방한 것으로 현실화해도 큰 의미는 없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북한의 역량을 고려하면 정교한 훈련이 실시될 수 없기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But that is providing military training and not conducting interoperability maneuver exercises, particularly large-scale ground exercises.
다른 나라와 공동훈련을 해본 적 없는 북한의 중국, 러시아와의 연합훈련은 새로운 경험이며 훈련을 위해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의 군사적 자원을 제공해도 북한은 여전히 부족한 상태일 것이라고 맥셀 부대표는 지적했습니다. 특히 북한은 미사일과 대량살상무기에 크게 의존하고 있어 재래식 무기 역량이 약화된 점도 북중로 연합훈련의 걸림돌로 꼽았습니다. 하지만 베넷 선임 연구원은 각국은 연합훈련을 통해 군사기술과 무기시스템, 훈련 절차 등을 습득하게 된다며 북한은 이런 훈련에 참여하는 것만으로도 기술 습득과 역량 증진 혜택을 얻을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전문가들은 북중러 연합훈련의 성사 여부와 관계없이 이런 움직임은 미한일 3국의 준비태세 강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수석 부차관보는 북중러 간 긴밀한 협력관계는 어려움을 증폭시키고 영내 평화와 안정유지를 복잡하게 만들 것이라며 우리 모두 안전벨트를 조이고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며 동맹과 협력관계를 강력하고 긴밀히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맥슬 부대표는 중국, 러시아, 북한의 반응은 미한일 역량에 대한 두려움에서 나온 것으로 미국의 삼각 안보 동맹과 같은 수준의 서련의 시도라고 지적했습니다.
Some of the activities of the U.S. and its two allies, and I think also we've seen North Korea.
맥슬 부대표는 북중러 대 미한일 구도가 선명해지면서 신냉전 시대에 들어섰다는 분석도 나오지만 미국과 한국, 일본의 억지력이 유지되고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미 국무부가 사흘 만에 이루어진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우려를 나타내면서 전술 핵 위협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타이완도 영내 안정을 흔드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무부는 북한이 지난 2일 장거리 전략 순항 미사일을 발사하며 전술의 공격 가상 훈련이었다고 밝힌 데 대해 고조되는 군사 위협 수위를 거론하며 비판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4일 VOA에 북한은 일부 미사일 발사와 기타 군사 활동을 전술 핵무기 사용을 위한 시험 발사로 규정하는 등 무기 프로그램과 관련해 위협적이고 무책임한 수사를 점점 더 많이 내놓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북한이 더 이상의 위협적인 활동을 자제하고 진지하고 지속적인 외교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한국합동참모본부는 한반도 시각으로 지난 2일 오전 4시경 북한이 서해상으로 발사한 순항미사일 수발을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대외관영 매체 조선중앙통신은 다음 날인 3일 적들에게 실질적 핵위기를 경고하기 위한 전술핵 공격 가상 발사 훈련이 2일 새벽 진행됐다면서 핵전투부를 모의한 시험용 전투부를 장착한 장거리 전략순항미사일 2기가 실전 환경 속에서 발사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어 청천강 하구에서 장거리 전략순항 미사일들을 서해로 발사해 1,500km 계선의 거리를 모의한 8자형 비행궤도를 각각 7,672, 7,681초간 비행시킨 후 목표섬 상공의 설정고도 150m에서 공중 폭발시켜 핵타격 임무를 정확히 수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합참은 북한의 발표 내용은 과장이며 미사일 타격이 모두 성공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한국국가정보원도 4일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두 발을 발사했는데 북한은 전부 성공했다고 하지만 한 발은 성공, 한 발은 실패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고 국회 정보위 여야 간사인 국민의힘 유상범,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간사가 브리핑에서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타이완 정부도 자국 인근 해역에서 순항미사일을 발사한 북한을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타이완 외교부 대변인은 4일 VOA에 관련 논평 요청에 북한이 국제사회의 반대를 무시하고 지난 2일 새벽 한반도 서해상으로 순항미사일 여러 발을 발사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우리는 영내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이러한 도발적 행위를 강력히 규탄하는 한편 영내 평화와 번영을 위해 북한이 영내 긴장을 고조시키는 이러한 행동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북한의 이번 순항미사일 발사는 지난달 30일 평양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두 발을 발사한 지 사흘 만이며 북한이 반발한 미한연합훈련, 을지 자유의 방패 훈련이 종료된 지 이틀 만에 이뤄졌습니다. 이번에 발사된 순항미사일은 북한이 전술핵탄두 화산 31을 탑재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거리 1,500km 이상인 전략순항미사일 화살 1형 또는 2형일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입니다. 앞서 북한은 지난 7월 22일 서해상으로 순항미사일 여러 발을 발사했으며 3월에도 전술핵탄도 장착이 가능한 화살 1형과 2형을 각각 두 발씩 발사하는 등 올해 들어 여러 차례 순항미사일 도발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북한 열병식 훈련장에 차량과 병력, 자재가 대거 집결했습니다. 정권 수립 75주년 기념일을 바로 며칠 앞두고 열병식 예행 연습이 한창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평양 미림비행장 북쪽의 열병식 훈련장에서 우선 눈에 띄는 것은 대폭 늘어난 차량입니다. DOA가 확인한 미국 상업위성 플래닛 랩스의 2일자 위성 사진에는 차량이 만들어낸 검은 색깔이 열병식 훈련장 북쪽 공터를 가득 채웠습니다. 250대가 넘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지난달 초부터 집결하기 시작한 차량이 한 달 사이에 크게 증가한 것입니다. 또 한 달 전까지 밝은 색깔로 찍혔던 북서쪽 공터도 차량과 인력 유입이 늘어난 듯 검은색으로 덮였습니다. 훈련장에서는 병력 대열로 보이는 점 형태의 무리도 다수 포착됐습니다. 15개 정도로 보이는 대열은 일정 간격을 유지한 채 김일성 광장의 연단을 형상화한 지점과 훈련장 중심부 등에서 이동하는 형태로 발견됐습니다. 각 대열의 병력을 50에서 300명으로 분석한 기존 전문가 감식 결과를 적용하면 최소 750명, 최대 4,400명이 모인 것으로 추산됩니다. 과거에도 열병식 훈련 초기에 소규모로 드나들던 차량과 병력은 열병식 개최일이 가까워지면서 눈에 띄게 늘어나는 양상을 보여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열병식 훈련장의 병력 숙소로 추정되는 건물 인근에서도 새로운 움직임이 포착됐습니다. 미림비행장 서쪽에 붉은색 건물 북쪽에 자리한 공터에 지난달 31일까지도 없었던 하얀색 장비들이 대거 유입됐는데 천막 등 열병식 관련 장비나 도구로 추정됩니다. 과거 이 공터에서는 인공기 형상의 카드 섹션 연습 정황이 포착된 바 있어 이번에도 같은 움직임인지 주목됩니다. 북한은 최근 정권 수립 75주년 기념일인 9일을 앞두고 열병식 준비 정황을 노출해왔습니다. 앞서 VOA는 지난달 초 평양 미림비행장 북쪽의 열병식 훈련장에 차량 수백 대가 집결하기 시작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또 지난달 31일 평양 김일성 광장에서 찍힌 붉은 물결을 통해 빨간색 꽃과 수술을 든 주민 동원 정황을 전했습니다. 앞서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지난달 10일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제8기 제7차 확대 회의가 지난 9일 당 중앙위원회 본부 청사에서 진행됐다고 보도하면서 정권 수립 75주년인 9월 9일 민간 무력 열병식을 개최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북한이 열병식을 한 해에 세 차례 진행하는 것은 이례적으로 북한은 이미 지난 2월 8일 건군절과 7월 27일 전승절을 계기로 열병식을 개최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미국의 전직 고위 관리들이 북중러 연대의 결집력과 지속성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3국의 밀착은 이질적 세력의 임시연합 성격이 강하며 미한일 가치 연대의 긴밀함에 크게 못 미친다는 지적입니다. 한국의 단호한 대중국 접근이 한중관계 개선에 오히려 도움이 된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시드니 사일러 전 북한 담당 국가정보분석관과 반 벤 디펜 전 국무부 국제안보 비확산 수석부차관보를 조은정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벤 디펜 부차관보님, 미한일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 이후 영내 정세가 급변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지휘소 훈련을 실시하고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했으며 2차 정찰위성 발사에 실패했습니다. 북한은 3단계 비행 중 비상 폭발체계에 오류가 발생했다고 밝혔는데요. 발사체가 2단계부터 비정상 비행을 한 증거가 있다는 관측도 있습니다. 무엇이 잘못된 건가요?
Well, as usual with North Korea, we don't really know. But based on what they said and based on the
북한에 관해선 항상 그렇듯이 확실히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발표와 일본, 한국이 비행 궤적에 대해 공개한 정보에 따르면 2단계는 적어도 정상에 가까운 성능을 발휘한 것 같습니다. 2단에서 3단이 분리되는 것까지 진행됐는데요. 5월 31일 1차 발사에서는 당시 2단계가 전혀 작동하지 않은 것이 분명합니다. 따라서 이번엔 그런 점에서 진전이 있었죠. 이번에는 3단 작동 중에 실패한 것 같습니다. 분명하지 않은 건 3단계에서 자폭 시스템에 오류가 생겨 조기 폭발했다는 북한 측 발표입니다. 그럴 수도 있지만 다른 가능성도 있습니다. 낙하물은 모두 북한이 통보한 위험 설정구역 바깥에 떨어졌기 때문에 예상보다 낮게 날아 원하는 궤도에 도달하지 못했을 수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따라서 북한이 3단계에서 의도적으로 폭파시켰을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확실히 알 수는 없습니다. 북한이 말한 대로 2단계가 제대로 작동했는지 아니면 한국이 말한 대로 문제가 있었는지는 외부에 공개된 정보로는 답을 낼 수 없습니다.
벤 디펜 부차관보님, 사소한 결함이거나 아니면 의도적으로 폭발시켰다면 10월에 예정된 북한의 발사는 성공할 수 있겠네요.
Again, we don't know exactly what went wrong, but given the interval between the
이번에 정확히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알지 못하지만 훨씬 문제가 심각했던 1차 발사와 2차 발사 사이의 기간을 감안하면 3차 발사까지는 문제를 해결하기에 충분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벤 디펜 부차관보님, 캠프 데이비드에서 미한일 정상은 미사일 경보 정보 실시간 공유 체계를 연내 가동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합의 직후 북한은 위성을 발사했고요. 3국이 경보 정보 공유 체계 구축을 완료하기에 충분한 시간이었을까요? 이번이 공유 체계가 가동된 첫 사례였을까요?
Again, from the outside, we really don't know. I mean, it's always been unclear from the outside exactly what.
정부 밖에 있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미사일 발사 활동과 관련해 3국 간 어떤 유형의 정보 공유가 이뤄져 왔는지 외부에서는 항상 불분명했습니다. 각국에서 누가 담당하고 있는지도 불확실하고요. 아마도 정보기관, 군, 민간 부분에서 각각 다른 수준의 정보 공유가 이뤄졌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어떤 정보 공유가 이뤄졌고 앞으로 무엇이 더 나아질지 정확히 분석하는 것이 제게는 매우 어려웠습니다.
사일러 분석관님, 미국이 보기에 북한은 ICBM 기술을 진전시키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나요? 혹은 우려할 만큼 순조롭게 진전시키는 중인가요?
I think in either case, obviously North Korea's ICBM program, both in terms of the
진전 여부와 관계없이 북한이 이미 입증한 ICBM 능력과 북한 정권이 확보하겠다고 밝힌 능력, 그리고 언젠가 잠재적으로 갖출 수 있는 능력은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북한의 위협을 더 심각하게 여기게 만들 특정 개발 수준이 있는 게 아니라요. 프로그램은 진전되고 있습니다. 북한에게는 긴 여정이었죠. 위성 발사 실패는 미사일 기술의 몇 가지 문제를 보여줍니다. 위성 발사체 외에 미사일 프로그램의 다른 결점, 불충분한 이해나 발전을 반영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지난 수년간 북한의 행적을 살펴보면 북한이 어떤 능력을 추구하겠다고 공언하면 실제로 추구합니다. 북한은 항상 실제보다 과장하지만 결국 목표를 달성하곤 합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북한 프로그램의 발전 수준이 우리의 위협에 대한 인식과 증가하는 위협에 대한 대응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사일러 분석관님, 미국이 북한 위협을 심각하게 여기는 만큼 북한의 미사일 개발을 효과적으로 막거나 지체시키고 있나요? 아니면 별다른 대안 없이 사실상 손을 못 대고 있나요?
Well, I think you look at this issue from a perspective of threat elimination or threat
위협 제거나 위협 감소의 관점에서 이 문제를 바라보고 프로그램 진전 수준 차원에서 혹은 프로그램이 사용될 경우 어떻게 대응할지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매우 다양한 차원에서 지속적인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우선 우리는 강력한 동맹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최근 3국 정상회담은 우리의 관계가 시간이 지나면서 얼마나 긴밀하고 강력하며 질적으로 발전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또 다른 증거입니다. 이것은 여러모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증가에 대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제재 이행에 대한 국제적 협력을 장려합니다. 우리가 유념해야 할 점은 미한일 등 국가 차원의 제재이든 안보리 결의에 따른 제재이든 제재 발동은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지속적인 이행과 많은 외교적 노력이 필요합니다. 대북 압박을 유지하고 북한으로의 외화 유입을 줄이고 프로그램에 필요한 민감한 기술의 외부 획득을 차단하고 러시아와 중국, 이해 당사국들을 포함한 국제사회가 계속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따라서 미사일이 발사됐다고 해서 우리의 노력이 아무런 효과가 없다거나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고 보는 것은 우리가 성공하고 있는 다른 분야의 가치를 과소평가하는 것입니다. 북한 프로그램의 질적, 양적 발전을 더 어렵게 만들어 안보를 증진하고 커지는 위협을 어떤 형태로든 완화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사일러 분석관님, 일각에선 미국이 이제 대형 중국은행을 겨냥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단둥 홍샹과 같은 작은 기업 말고요. 또한 신분과 여권을 위조할 수 있는 개인을 제재하는 대신에요. 동의하십니까?
I think there's various factors involved and as we look at potential targets for
다양한 요인이 관련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잠재적 제재 대상 지정을 검토할 때 프로그램의 중요성과 원하는 효과를 성공적으로 발휘할 가능성 등을 고려합니다. 따라서 정책 측면에서 어떤 다른 제재 유형이 고려될지 구체적으로 언급하기보다는 우리가 취할 조치의 위험과 이익 계산이 정기적으로 검토된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특정 발사나 사건에 대한 대응뿐 아니라 대북 압박을 유지하는 장기 전략 측면에서도 말입니다.
하지만 비평가들은 미국이 중국과의 관계 악화를 우려해 중국에 대한 세컨더리 제재를 하지 않는다고 지적하는데요. 동의하십니까?
Again, this gets to the risk versus gain calculus and you know what you expect to get from a
다시 말하지만 이것은 위험과 이익 계산으로 귀결됩니다. 특정한 세컨더리 제재를 통해 뭘 기대할 수 있고 최선의 타이밍은 언제일까요? 불법 행위자들이 역량을 자유롭게 확보하고 중국이나 러시아를 통해 자금을 이동시킬 수 있는 데 대한 실망을 이해합니다. 실망스럽지만 우리가 관심을 집중하고 있는 부분이며 앞으로 노력을 확대할 영역이기도 합니다.
벤 디펜 부차관보님, 미국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실패로 귀결시킬 능력이 있습니까?
I mean, that's not something I'd really be able to comment on. You know, if something like that exists.
그건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그런 게 존재한다면 매우 민감한 문제일 테니까요.
사일러 분석관님, 미국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방해해 실패하게 만들 능력이 있습니까?
Yeah, I have to echo Van's comments on the sensitivity of that.
이것이 민감한 문제라는 벤 디펜 수석 부차관보의 말을 되풀이해야겠네요. 북한의 발사 실패 발표와 그 주장의 신빙성을 따져보고 1차 위성 발사 잔해 수거 뒤 한국의 발표를 살펴보면 이런 실패를 연구개발의 일부로 볼 만한 이유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상은 정말 언급할 수 없습니다.
사일러 분석관님, 캠프 데이비드에서 한국은 미국, 일본과 한 목소리로 중국을 거명하며 비판했습니다. 남중국해와 타이완과 관련한 중국의 행동을 지적했는데요. 한국 야당은 한국에 대한 중국의 보복을 경고합니다. 하지만 중국은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에 대해 절제된 반응을 하며 심지어 한국을 협력 상대라고 불렀죠. 윤석열 정부의 대중국 접근법이 효과적이라고 보십니까?
I do. And you know, having been watching this for many years, I understand the variables.
그렇습니다. 오랫동안 이 문제를 지켜보았기 때문에 한국의 대중국 정책과 접근법에 들어가는 변수를 잘 알고 있습니다. 1983년 중국 민항기가 공중에서 피랍돼 춘천의 캠프 페이지 주한미군 기지에 불시착했을 때 제가 한국에 있었습니다. 당시 송환 문제로 한국전쟁 이래 처음으로 한중 간 외교 접촉이 있었죠. 1983년 당시 상황을 한번 상상해보세요. 당시 중국과 외교적 진전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는 큰 기대가 있었습니다. 중국은 한국에 진정한 도전을 제기합니다. 지리적 근접성, 한국전쟁의 역사, 중국의 공격적 성향을 감안하면 말이죠. 중국과 좋은 관계를 맺고자 하는 한국 국민들의 열망이 크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수년 동안 강조해온 것은 중국과 맺고자 하는 좋은 관계란 국제 규범, 표준, 규칙에 따라 행동하는 중국과의 관계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지리적 주변부에 있는 한국이나 다른 국가들과 건강한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중국을 다듬어야 한다는 것이죠. 윤 대통령은 이 점을 잘 압니다. 여기엔 중국의 외교적 위협이나 특정 유형의 강압 행위에 기꺼이 맞서는 것이 포함되죠. 북한과 마찬가지로 중국도 미한동맹의 균열과 단절을 보고 싶어 한다는 걸 우리는 압니다. 또한 북한과 중국은 미한 간 어떤 협력도 부정적으로 보죠. 그들은 미한 관계에 어떤 마찰도 환영하고요. 따라서 중국과 북한이 최근 3국 정상회담을 격렬히 비난하는 걸 보면 우리가 옳은 길을 하고 있다는 확신이 듭니다.
벤 디펜 부차관보님, 한중일 정상회의를 준비하기 위한 고위급 회의가 열릴 예정입니다. 한국은 중국, 러시아와의 관계를 안정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요. 한국은 중러에 어떤 접근법을 취해야 할까요?
Well, this is probably really more Sid's area than mine, but I would think that
저보다는 사일러 분석관의 영역이라고 생각되지만 저는 최소한 러시아와 중국은 미한 동맹의 균열을 일으킬 기회를 찾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관점만 가지고 보더라도 그들은 한국에 상냥하게 말하는 게 좋은 일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사일러 분석관님, 역대 미국 정부는 중러 협력을 막기 위한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또 중국과 러시아는 어느 정도 경쟁 관계를 유지했었지만 이제는 제한 없는 우정을 맺는다고 하죠. 이제 중국과 러시아를 모두 적으로 돌리게 된 건 미국 정책의 실패입니까?
You know, I would say first of all that this honeymoon era, if maybe it's the wrong term, but
허니문 기간이라는 표현이 적합한지는 모르겠지만 중러 관계 개선의 지속성과 실체를 규정하기에는 너무 이르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냉전의 역사로 인해 공통의 이념적 이해관계와 일부 제한적 정책 합의가 있더라도 양국 간에는 불신과 경쟁이 있고 결국 서로에게 제공할 수 있는 게 매우 제한적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지속 가능한 새로운 중러 협력의 시대가 열렸다고 선언하거나 반대로 미국의 외교 실패가 이 새로운 블록 형성에 기여했다고 말하기엔 너무 이르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예로 3국 정상회의를 살펴보죠. 공동성명, 캠프 데이비드 정신, 정상들 간 두드러진 교류 등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의 모든 요소를 생각해봅시다. 이제 시진핑, 푸틴, 김정은이 모스크바나, 베이징, 심지어 평양 외곽의 어떤 휴양지에 모인다고 상상해보세요. 과연 어떤 성명이 나올까요? 또 어떤 유형의 협력을 보여줄까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다르죠. 바이든 정부가 인도태평양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이런 관계와 연합을 구축하는 노력이야말로 진정한 증거입니다. 우리가 연합을 구축하려는 규칙 기반 국제 질서의 우월성과 궁극적인 성공과 승리를 보여주는 진정한 증거죠. 이런 나라들이 우리를 위협할 만한 어떤 종류의 블록이라도 형성할 수 있을까요? 물론 안보 우려는 상당합니다. 우리는 러북 군사협력을 당연히 우려해야 합니다. 중국이 북한에 구명줄을 던져주고 제재를 우회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도 우리가 걱정해야 할 부분입니다. 하지만 과연 이것이 미국의 외교 실패를 보여주는 강력한 블록인가 하는 데 있어서는 최근의 외교적 움직임을 미국에 대한 중대한 위험으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벤 디펜 부차관보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Well, and I think you can make the case that it's because of the long-term success of U.S. policy that Russia and China are cooperating.
러시아와 중국이 더 많이 협력하는 것은 미국 정책의 장기적 성공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그 성공을 위협으로 느껴서 우리의 능력을 약화시키고 경쟁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시드니 사일러 전 북한 담당 국가정보분석관과 반 벤 티펜 전 국무부 국제안보비확산 수석부차관부의 대담을 들으셨습니다. 북한 매체가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수령 또는 어버이로 호칭하는 경우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김 위원장을 수령으로 부르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최원기 기자가 살펴봅니다.
북한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수령 또는 어버이로 부르는 경우가 급증하는 등 김 위원장 우상화가 속도를 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통일부에 따르면 올 1월에서 7월 관영 매체인 노동신문은 26회에 걸쳐 김 위원장에 대해 수령 호칭을 사용했습니다. 북한의 수령 칭호는 김씨 일가 우상화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지표입니다. 김 위원장에 대한 수령 호칭은 지난 2018년 처음 등장해 2020년부터 본격적으로 쓰였고 2021년에 급증했습니다. 지난해에는 23회 사용됐는데 올해는 7개월 만에 전년도 사용 횟수를 넘어선 겁니다. 수령 호칭 앞에는 인민의, 걸출한, 탁월한 같은 수식어가 붙었고 김일성 주석과 마찬가지로 위대한 수령이라는 표현도 쓰였습니다. 북한에서 수령은 신격화된 김일성 주석에게만 사용되는 호칭이었습니다. 김 위원장의 부친인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생전에 장군님 또는 친애하는 지도자 동지로 불렸고 사후에야 선대수령이라는 호칭이 주어졌습니다. 북한 전문가인 미 해군 분석센터의 켄 고스 국장은 북한이 김정은 위원장을 수령으로 호칭하는 것은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그늘에서 벗어나 정당성을 확장하려는 의도라고 말했습니다.
김정은 has there would be an elevation in his status and legitimacy. He seems to need
북한의 우상화 실태를 분석한 한국 국가정보원사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김인태 수석 연구위원은 북한이 10년 이상 김정은 유일 영도 체계를 추진해 왔다며 수령 호칭은 그 연장선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유일 지배 구조의 마지막 절차는 결국 이게 수령에 대한 이제 지위라든가 호칭이라든가 이런 거로 기결되는 건데 그러한 연장선상에서 최근에 조금 더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 위원장에 대한 우상화 작업은 2011년 12월 17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심근경색으로 사망하면서 시작됐습니다. 북한의 선전선동을 총괄하는 노동당 선전선동부는 이때부터 김정은의 권력 세습을 위해 호칭과 법적 제도적 지위 변경 그리고 우상화 작업을 벌였습니다. 우선 김 위원장은 아버지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직후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 됐지만 공식 직함은 노동당 제1비서 또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에 머물렀습니다. 한국정부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원범 박사는 당시 아버지가 갑작스럽게 사망했기 때문에 김 위원장이 일종의 수위 조절을 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김정일이 급사하면서 갑자기 정치적 권위를 이어받을 수는 없죠. 그래서 제1비서, 제1위원장 이렇게 해서 수위를 조절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동시에 북한 당국은 주민들에게 김 위원장을 찬양하는 발걸음이라는 노래를 대대적으로 보급했습니다. 특히 노동당은 김정은은 김일성이라는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 상당히 노력했습니다. 워싱턴의 한반도 전문가인 한미연구소 레리닉시 박사는 김정은 위원장은 얼굴 등 외모가 할아버지 김일성을 빼닮았다며 이것이 권력 세습에 유리하게 작용했다고 말했습니다.
His grandfather, if you really look at pictures of them.
북한 당국은 또 연설을 적극 활용했습니다. 아버지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폐쇄적인 성격인데다 연설을 싫어했습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공개된 육성 연설은 영웅적인 조선인민군 장병들에게 영광 있으라는 1992년 4월 25일 인민군 창건일 기념식에서의 짧은 메시지가 전부입니다. 반면 김정은 위원장은 외향적인 성격인데다 연설을 잘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집권 석 달 만인 2012년 4월 15일 김일성 주석 100회 생일 기념식에서 첫 육성 연설을 통해 주민들을 잘 살게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북한 당국의 이런 우상화 연출은 적잖은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1990년대 후반 고난의 행군으로 고생했던 북한 주민들은 젊은 지도자에게 기대를 걸었고 이는 김정은 위원장의 권력 장악에 큰 도움이 됐습니다. 평안남도 평성에 살다가 2011년 한국에 입국한 탈북민 조충희 씨입니다.
초기에는 이제 젊은 지도자라서 김정일의 리더십에 실망을 느꼈던 북한 주민들로서는 기대를 상당히 했었고 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럼 시장을 터치하지 않은 게
북한 당국의 김정은 위원장 우상화 작업은 2022년을 기해 절정을 이루었습니다. 지난해 4월 평양에서는 김 위원장 집권 10주년을 기념하는 중앙보고대회가 열렸습니다. 눈길을 끈 것은 행사가 열린 4.25 문화회관이었습니다. 과거 노동당 대회에서는 회의장 중앙에 김일성, 김정일 부자의 커다란 초상이 내걸렸습니다. 그러나 이날 행사장에는 선배 초상 대신 김정은의 커다란 초상이 내걸렸습니다. 앞서 북한 당국은 2015년에 평양 순안 국제공항에 있던 김일성 초상화도 치웠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북한이 추진해온 우상화 작업이 현재 몇 가지 난관에 직면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첫째는 핵 문제입니다. 북한 당국이 내세우는 김 위원장의 가장 큰 업적은 핵무력 완성입니다. 그러나 주민들은 핵보다는 먹는 문제 해결과 경제발전을 더 바라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은 핵 문제로 국제사회 고강도 제재를 8년째 받고 있습니다. 경제가 좋아질 수가 없습니다. 이 때문에 우상화 작업은 진전되기 어렵다고 탈북민 조충희 씨는 말했습니다.
깡내 밥이라도 배불리 먹는 게 이제 소원이고 불안하지 않게 소득을 가져가면서 경제활동을 하는 게 북한 주민들이 좋아하는 것이지 핵무력 완성을 했다고 해서 북한 주민들한테 차려지는 건 일도 없거든요.
또 다른 문제는 장마당 세대입니다. 1980년대 태어나 청소년 시절 고난의 행군을 겪은 장마당 세대는 부모 세대와는 다른 성향을 갖고 있습니다. 이들은 장마당에서 잔뼈가 굵은 것은 물론 손 전화기를 사용하며 한국의 노래와 드라마에 익숙한 세대이기도 합니다. 북한의 우상화를 연구한 김인태 연구위원은 노동당의 우상화 선전이 장마당 세대에는 별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장마당 세대나 2020년 이후 그 지금 나오는 청소년 세대가 노동당이 집중하고 있는 선전선동 내용보다 외부에서 들어가는 문화에 좀 더 심취가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 부분이 부작용이 갈수록 커지기 때문에 이게 지금 체제 우려 내지 위기감으로 지금 작용을 하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을 위대한 수령으로 만들려는 북한의 우상화 작업은 일단 권력 세습에는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상화는 핵 문제와 경제난이라는 커다란 난관에 직면해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 수뇌부가 핵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민심을 잡을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최원기입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 투데이 2부를 들으셨습니다. 잠시 후에는 역사 속 오늘 세계 뉴스에 이어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이 시간은 지구촌 오늘과 아메리카나우 그리고 주간 프로로 이야기 미국사가 방송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
역사 속 오늘 1997년 9월 5일 평생을 빈민굴의 성자로 살아온 테레사 수녀가 87세를 일기로 타계합니다. 부모는 독실한 가톨릭 신자였습니다. 테레사 수녀는 건축과 무역업을 하던 아버지 덕분에 비교적 안락한 유년 시절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테레사 수녀가 8살 때 아버지가 갑자기 사망하면서 가세가 급격히 기울게 됩니다. 테레사 수녀의 어머니는 이후 허드렛 일을 하면서 생계를 유지했습니다. 넉넉치 않은 형편에도 불구하고 어머니는 늘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삶을 실천하라고 자녀들에게 가르쳤고 테레사 수녀는 특히 어머니와 각별한 사이였다고 합니다. 테레사 수녀는 21살 때 인도에 첫 발을 디딘 이래 87살로 세상을 떠날 때까지 평생을 인도에서 가난하고 병든 이들을 돌보며 살았습니다. 테레사 수녀가 인도에 대해 처음 들은 건 12살 때였습니다. 성당의 신부에게서 인도라는 나라에 대한 얘기를 듣고 수녀가 돼서 인도에 가고 싶다는 꿈을 꾸게 됩니다. 그리고 18살 때 인도로 파견할 수녀들을 모집한다는 소리를 듣고 지원하게 됩니다. 인도로 파견되는 수녀들의 중요한 임무 가운데 하나는 인도에 나가 있는 영국인 자녀들의 교육이었습니다. 당시 인도는 영국의 식민지였습니다. 테레사 수녀는 인도 콜카타 수녀원이 운영하는 부속 학교에서 지리와 역사를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1950년에는 사랑의 선교회라는 공식 기관을 만듭니다. 테레사 수녀는 고아와 병자가 있는 곳은 어디든 시설을 만들고 수녀들을 모으고 돌봤습니다. 1950년 겨우 12명의 수녀로 시작된 사랑의 선교회는 현재 130여 개국에서 사랑의 손길을 내미는 큰 조직이 됐고 1979년 노벨 평화상을 받았지만 상금을 모두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헌납했고 자신이 세운 사랑의 선교회에서 1997년 9월 5일 눈을 감았습니다. 1774년 9월 5일 최초의 대륙회의가 미국 펜실베니아주 필라델피아에서 열립니다. 당시 영국은 지금의 미국 동부와 남부 지역을 식민지로 삼고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영국의 과도한 세금 등 가혹한 정책에 식민지 주민들은 큰 불만을 갖게 되고 결국 식민지 대표들이 모여서 독립을 논의하게 됩니다. 당시 북미 지역은 13개 식민지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이 회의에서는 조지아주를 제외한 12개 식민지 대표들이 필라델피아에 모여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하지만 이 회의에서 독립에 대한 언급은 없었고 대신 식민지 의회가 입법에 대한 모든 권한을 가진다는 것과 본국과 타협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불매운동을 벌이고 1775년 제2차 대륙회의를 개최할 것을 결의합니다. 이렇게 1774년 9월 5일 제1차 대륙회의에 이어 1775년 제2차 대륙회의가 열리고 이때부터 미국 독립전쟁이 시작된 것입니다.
비오웨이 방송은 www.boakorea.com으로 접속하시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다시 듣고 싶은 프로그램이나 방송 원고를 보기 원하시는 분은 www.boakorea.com voakorea.com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